안녕하세요. 아네스테지올로지 저널의 편집장인 에반 카레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2년 6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팟캐스트에서는 수술 중 저혈압이 심폐우회술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흉부 수술 후 심장 세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미오다론에 N-아세틸시스테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발과 발목 수술 후 통증 조절에서 자동 볼루스가 어떻게 약물 연속 주입 요법보다 우수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신경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상 기술의 발전에 대한 최신 연구 리뷰로 이번 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문적인 진료 변경 계획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모든 환자에서 0.90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를 기록하기 위해 의사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수술 중 비탈 분극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수술 후 근 이완 잔류가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정량적 모니터링은 적절한 기록에서 보듯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애틀 버지니아 메이슨 프란시스칸 헬스의 웨이드 웨이겔 교수와 동료들은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 0.90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를 달성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료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평가에는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발관전 0.9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0.90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가 2016년 11월에 검토된 사례의 1%에서 2020년 12월에 검토된 사례의 93%로 개선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취 영역에 정량적 모니터를 배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기능 회복과 그 기록은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매건 레인 폴 교수는 잔류 근 이완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정량적 모니터링을 채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연구가 환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레인 폴 교수는 지속적인 진료의 변경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진료에 기반한 근거가 가설에 기반한 시험이 효과를 보이는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최근 주목받는 저자 팟캐스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팟캐스트는 현재 아네스테지올로지 홈페이지 또는 선호하는 팟캐스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상연구는 흉부 수술 후 심장 세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미오다론에 N-아세틸시스테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심방 세동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은 환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N-아세틸시스테인은 심장 수술 환자에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비심장 흉부 수술에서 이 용도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얼 슬로언 캐터링 암센터의 데이비드 아마르 교수와 동료들은 주요 흉부 수술을 받은 심방 세동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총 154명의 환자가 N-아세틸시스테인과 아미오다론 병용 투여 또는 위약과 아미오다론 병용 투여에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연구의 1차 평가 변수는 수술 후 첫 72시간 동안 지속된 심방 세동 또는 수술 후 1주 내에 처치를 요하는 다른 증상이었습니다. 수술 후 심방 세동은 N-아세틸시스테인과 아미오다론을 병용 투여한 환자의 19%와 아미오다론과 위약을 병용 투여한 환자의 17%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연구 결과로 인해 중간 분석에서 시험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재발성 심방 세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수술 후 1년이 지난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술 후 심방세동 환자의 25%에서 재발이 있었습니다.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는 군간 유사했습니다. 저자들은 N-아세틸시스테인과 아미오다론을 병용한 이중요법이 아미오다론 단독요법에 비해 흉부 수술 환자에서 심방세동 위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덧붙이면 재발성 심방세동은 흉부 수술 후 1년 이내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세르게이 카람노프 교수와 요헨 밀슐레겔 교수는 항염증 접근법이 수술 후 심방세동을 줄이는 이상적인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은 심장 수술의 효과에 비해 흉부 수술 환자의 경우 아미오다론에 N-아세틸시스테인을 추가하는 이점이 없는 것은 심장과 흉부 수술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 고령 악화 섬유증, 급성 심방 확장, 국소 심낭염 등 흉부 수술 후 염증 이외의 요인들이 심방 세동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과 발목 수술 후 통증 조절에서 어떻게 자동 볼루스 투여가 약물 연속 주입요법을 능가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임상 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저 주입은 종종 외래 환자 신경 차단을 위해 사용되지만 이 전략은 흔하게 수술 후 통증이 해소되기 전에 제한된 마취 저장 용량을 소모합니다. 휴대용 주입 펌프 기술의 발전은 장치가 자동 간격으로 볼루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 피너런 교수와 그의 팀은 마취제가 소진되기 전에 자동 볼루스와 시작 지연 타이머가 장기간 동안 효과적인 진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자들은 발과 발목 수술을 받은 성인 7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에피네프린과 함께 0.5% 로피바카인을 주입받았습니다. 이들은 퇴원 전에 시작된 시간당 6ml의 지속 주입 또는 퇴원 후 5시간에 시작하여 2시간마다 8ml의 자동화된 볼루스로 로피바카인 투여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타이머를 자동화된 볼루스에 사용했습니다. 수술 후 1일에 자동화군의 환자들은 지속주입군의 통증 점수 3의 중앙값과 비교하여 통증 점수 0의 중앙값을 보고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총 소비는 자동화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마취제의 저장 용량은 지속군의 74시간과 비교하여 자동화군에서 중앙값 119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연구 결과가 잠재적으로 통증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지만 결과 재현하는 연구와 대량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엘렌 소핀 교수는 본 연구의 결과가 설득력이 있으며 말초 카테터를 위한 부위별 및 시술별 적용에 대한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이점을 최적화하기 위해 카테터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 전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중 저혈압이 심폐 우회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후향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수술의 수술 중 단계에 따른 저혈압과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미구엘 아르멘골드 라호스는 심폐 우회술 중 및 이탈 시 저혈압과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후향적 연구에서 이들의 1차 평가 변수는 심폐우회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서 뇌졸증, 급성 신장 손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복합 사망률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수술 중 후 저혈압과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되었습니다. 저혈압은 65토르 미만의 평균 동맥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연구 모집단에는 5,000명에 가까운 성인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약 5%가 1차 평가 변수를 경험했습니다. 수술 전, 중 또는 수술 후 언제든지 10분마다 저혈압이 발생하면 1차 평가 변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저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심폐 우회술 후 혈관 운동 반응성이 감소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 기간 내내 예후가 악화될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수술 후 저혈압 및 조직 관리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이 환자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 홈페이지 또는 선호하는 팟캐스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의 최근 주목받는 저자 팟캐스트를 확인하여 저자가 직접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와 직접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시퀀싱의 결과로 악성 고혈증 의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환자에서 마취제 및 또는 근육이완제에 의해 악성 고혈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성 고혈증 감수성은 CACNA1S 칼슘 채널 및 STAC3 유전자뿐만 아니라 종종 리아노딘 수용체 RYR1 유전자 변이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 유럽 악성 고혈증 그룹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잠재적인 유전적 감수성을 가진 환자들을 악성 고혈증 병동으로 의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네이메겐에 있는 카니시우스 빌헬미나 병원의 루크 반덴 베르셀라르 교수와 동료들은 해당 지침 도입 전후로 악성 고혈증 의뢰에 대한 적응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후향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침으로 인해 마취제 이상 반응에 개인력 또는 가족력이 없는 환자에서 의뢰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모집단에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악성 고혈증 센터에 의뢰된 37세 환자 연령 중앙값이 포함된 520명의 의료 기록이 포함되었습니다. 악성 고혈증이 의심되어 의뢰된 환자들은 마취제 이상 반응에 대해 개인력 또는 가족력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성 고혈증으로 의뢰된 환자의 대략 40%는 마취제 부작용의 개인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37%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의뢰된 환자들 중 28%는 마취제 이상 반응의 개인력 또는 가족력이 없었으며 반면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의뢰된 환자들의 경우 44%였습니다. 차세대 시퀀싱은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의뢰된 환자의 49%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환자의 68%로 증가하였습니다. 저자들이 밝힌 목표는 가능한 악성 고혈증 환자에 대한 상담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을 바탕으로 그들은 악성 고혈증 감수성 진단이 유전학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다졸람이 표적으로 삼은 수용체 아형을 조사한 실험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마의 CA1 영역에서 장기 강화에 특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강화는 학습 및 장기 기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파 1, 2, 3 또는 5로 정의된 특정 가바 A 수용체 아형에 대한 효과는 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민헨 공과대학교의 제니아 푸이그 보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해마의 장기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다졸람의 표적이 되는 아형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알파형의 조합에서 대조군에 비해 벤조디아제핀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진 수컷 및 암컷 마우스의 뇌 슬라이스를 연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자들은 미다졸람이 3나노몰 이상의 농도에서 해마의 장기 강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0나노몰 미다졸람이 장기 강화를 유의하게 차단하여 용량 의존적 효과를 시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이한 가바 A 소단위를 연구할 때 저자들은 낮은 농도에서의 미다졸람 효과가 주로 알파 1 소단위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다졸람 효과가 50에서 500나노몰의 최면 농도에서 알파1 가바A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튜어트 포먼 교수의 논평이 해당 논문과 함께 제공됩니다. 포먼 교수는 마우스 연구 결과가 알파1 수용체를 내포한다면서도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회로의 다른 뉴런들에 있는 다른 해마 GABA-A 수용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먼 교수는 현재 데이터가 GABA를 매핑하는 목표를 향한 과학적 진보를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또한 약물 표적으로서 GABA-A 수용체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호기말 마취제 농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전신 마취 중 흡입 마취제로 유지되는 환자를 모니터링할 때 호기말 분압을 실시간 측정합니다. 이 측정은 맥으로 종종 표시되며 맥의 분율 F맥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맥은 전통적으로 최소 폐포 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맥 및 F맥을 사용한 환자 모니터링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알스트의 온제리베 브루 병원의 안 핸드릭스 교수와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안드레드 울프 교수는 맥과 F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마취과 의사가 흡입 마취제를 조절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흡입 마취제가 주로 척수 수준에서 부동 상태와 피질 수준에서 무의식을 매개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들은 흡입 마취제의 정상 상태 F맥과 무의식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 효과 사이의 농도 반응 관계는 자극 반응 관계의 관점에서 임상 목표를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들은 농도 반응의 관점에서 F맥의 작은 변동성이 F맥이 무반응 확률을 나타내게 하는 유용한 지표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F맥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마취제의 임상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상의는 무의식, 부동상태 및 아드레날린 반응의 둔화와 같은 상이한 임상 목표에 대한 표적 확률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리뷰에서 저자들은 확률 공간에서 전신 마취가 무의식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99.99% 이상, 부동 상태 확률이 95%, 아드레날린 반응이 둔화될 확률이 85%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또한 F맥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의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 효과처 농도 및 분압에 가능한 조합을 보여주는 아이소볼로그램을 논문 전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은 F맥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세보플루란과 펜타닐 효과처 농도 2ml per 나노그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이번 호에서 리뷰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과 함께 제가 쓴 논평이 제공됩니다. 논평은 맥의 60년 역사, 맥이 정의되고 사용된 다양한 방식, 그러한 정의의 정확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최소 폐포 농도라는 전통적인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임상적으로 출판물과 교과서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하는 올바른 정의는 평균 폐포 농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호기말 농도의 중앙값입니다. 이번 달에는 비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경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영상 기술의 발전에 대한 리뷰 논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심장 수술이 2차 장기 기능 장애 및 부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근거는 신경 인지 기능 장애 및 무증상 뇌졸중 또한 이러한 환자들의 수술 전후 장기 기능 장애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대학의 조나단 페닝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수술 전후 뇌손상의 위험과 중증도는 혈류역학 장애, 조직관류 저하, 조기 합병증 인지 실패와 같은 요인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영상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대뇌관류, 혈류예비능, 대사 및 신경기능의 비침습적 병상평가를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영상 촬영의 이러한 발전은 조직관류를 최적화하고 수술 전후 환경에서 신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비심장 수술에서 환자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광학, 초음파 및 자기공명 영상을 사용하는 최신 근거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방법에 대한 요약표를 제공합니다. 이 표는 영상 진단 또는 모니터링으로서 그리고 연속적 또는 간헐적인 촬영 장비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널 웹사이트에서 항상 새로운 연구와 논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널 웹사이트 anesthesiology.org의 Submission Advice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편집자들의 기대치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원고 작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된 정보가 귀하의 임상진료에 있어 지침이 되고 임상진료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더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